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 책 제목을 보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박 목사님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직 들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선택받은 세리 마태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그에 관한 분명한 신상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그의 직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얘기하는데 세리는 일종의 세금 징수원, 다른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의 이 직업은 마태복음을 쓸 시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의 과거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사회는 잘 알다시피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데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인 안디바 그리고 빌립이세 아켈라오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 통치합니다. 특별히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빌립이세는 다른 북쪽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동쪽을 다스렸고 그리고 아켈라오는 남쪽인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로마는 아주 특별하게 좀 독특한 정책을 펴는데 남쪽 지역에서는 세금을 직접 징수했는데 북쪽 지역은 이 헤롯 안디바를 통해서 세금을 간접 징수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안디바는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많은 세금 공무원을 세워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둬들이는 사람으로 세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일종의 중개인, 중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들이 평민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특별히 거둘 때 부과된 것 외의 것들을 거둡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과된 것 외의 것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거두었는가 예를 들자면 인두세가 10만 원 부과됐다라면 이 세리들은 두 배, 세 배 뻥튀기를 해서 20만 원, 3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가지는 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죠. 그리고 마태 역시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소위 가장 나쁜 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매춘부고 하나는 세리이다. 거의 매춘부와 동일 현상에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세리들은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쁜 놈, 경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이 세리 마태를, 경멸의 대명사라 불리는 이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이 마태와 악수만 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과 당신은 악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식탁 교제까지 하십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밖의 제자들과 식탁 교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일 집단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다투실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앉아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붙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헬라어로 기대어 누워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로에는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어떤 방어막을 풀고 함께 동일 집단으로 여기면서 편안하게 식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세리마태를 부르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큰 충격을 주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전에 이제 국내 전도부 교우분들과 몇 차례 소년원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먹을 것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만약에 저 아이들이 우리 부서 고등부에 온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들을 우리 부서가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 복음은 환대의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환대의 복음인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과연 환대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들을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었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라면 선뜻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제 현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세리 마태 말고 딱 봐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다면 적절해 보이는 뭔가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반면에 세리 마태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번듯한 사람을 A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B라고 했을 때 A의 자질과 성품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겠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번듯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그 사람의 자질과 성품은 그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일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자 가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16절 말씀에 따르면 에덴 동쪽으로 떠납니다.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놀랍게도 문명의 발전을 이룹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보면 유발은 악기의 장인이 되고 그리고 두발 가인은 철제 기술의 장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인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의 이 기술, 어떤 굉장한 기술력이잖아요. 이것들은 그들이 잘나서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이분법적 사고로 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악인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좋은 기술을 주신 걸까? 어떻게 이들이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보편적 은혜, 보편적 은총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추신다. 뿐만 아니라 비 역시 선인이든 악인 모두에게 비추신다,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혜택을 악인과 선인 모두가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 호의의 수혜 대상이 선인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역시 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보편적 은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 안에는 어떤 이러한 은사,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혜, 그리고 장수, 부, 예술성, 심지어는 성품, 또 인간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 그 성품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가인의 후예들 얘기로 돌아가 본다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가진 기술력, 은사죠.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더 갖거나 더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이 일반 은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거나 죄인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은총을 이 불신자들이나 죄인들은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불신자에 비해서 부와 지혜를 덜 받느냐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 신자가 갖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관련된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점, 그 점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악인들은 일반 은총을 누리지만 그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죠. 오히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신 분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의도를 잊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이 일반 은총 안에는 성품과 지혜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술력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라면 신자가 성품과 지혜의 은총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신자의 성품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 오를 만한 합당한 자질이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섬기셨던 이 코넬리우스 플랭팅가라는 이 학자는 한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적 부패와 일반 은총 교리를 연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착한 사람들이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쁜 사람들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전적 부패 그리고 이 일반 은총이란 개념을 연결하면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또 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 설명하면 좋은데 제가 잘 설명하기에 너무 좀 부족하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호감 가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호감 주는 성품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한, 그 성품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성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분께 다시 바칠 때야 비로소 그 성품은 그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성적인 덕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덕성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의 부자들은, 여기서 말한 부자는 성품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자기 장점으로 착각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데 만족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반역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어떤 사람보다 조금은 호감을 주는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질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성품은, 내가 상대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그 성품은 자칫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성품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천성적인 덕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 덕성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나 성품 좋아, 나 자질 뛰어나, 그것 때문에 자기 만족을 느끼고 결국 그 연약함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세리마테, 경멸의 대명사라고 불렸습니다. 자신의 자질이나 평판,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불렀으며 그는 덥석 예수를 따른 게 아닐까요? 자질이 훌륭했다라면 아마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따르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 중에서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라 불리는 세 명의 인물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들이 뭔가 훌륭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이들의 어떤 자질이 뛰어나서 이들을 택해서 이들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내렸던 나름의 결론은 이들이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유명하죠. 성격이 참 괴팍했고요. 다혈질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죠? 순한 예고로 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자리를 요구하죠.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신 그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예수님 불을 내어서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지만 요한 같은 경우에는 훗날 사랑의 서신이라 불리는 요한 1, 2, 3서를 쓰는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 그리고 쉽게 성질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순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부끄러운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괜찮다고 그냥 무작정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먼저는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아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잡혀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돈 역시 일반 은총에 포함이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보통 우리가 기도하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화인데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예화였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시골교회를 담임하다가 강남의 중소형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시골교회 목회할 때는 재정이 없으면 늘 새벽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의 중소형교회를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재정이 없자 곧바로 취했던 행동은 장로님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 예화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뭔가 없으면 돈도 그렇고 자질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뭔가가 더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예화를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덕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질이 누군가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냐면 없음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의탁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있어서 더 가져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덜하다면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볼 때 합당한 성품이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질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고백하는 놀라운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떤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여기 출신이야. 나 이런 거 있어. 그러한 어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 그리스도를 함께 의지하는 곳,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보면 낭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질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부르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부족함에 처해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붙잡혀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